금년 2024년을 가리켜서 언론들이 슈퍼선거의 해다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총선 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40%를 상회하는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지만 이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세계 정세가 요동칠 것일 만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선을 비롯해서 미국, 대만, 러시아 등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관심이 점점 더 증폭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시기에는 외부의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이 이웃 국가의 선거를 틈타 테러나 경제적인 혼란을 부추기거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정책자 리처드 허슨은 이런 시기에는 외부의 선거 개입도 방지해야 되지만 내부의 분열,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악용들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가 필요했는가 하면 백신도 필요했던 것처럼 외부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되지만 내부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의 더 큰 문제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의겨진 후보가 있으면 선택하기가 쉽겠는데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A 후보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대 B 후보가 더 싫어서 불가피하게 A를 선택해야 되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찾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힘든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찾으시기가 하나님께서도 난망하시다는 토로입니다. 많이 말고 한 사람만 있으면 좋한데 그 한 사람 얻기가 하나님께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사람이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5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을 찾으면 되고 미국은 3억 중에 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선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과 유림의 지도자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때로는 망국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자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젊은이들이 술로 세월을 보내고 도박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1907년에 처음으로 7분의 한국인 목사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백성들을 돌볼 관료사회가 없을 때 대신 백성들을 돌보고 이세들을 가르쳐 희망과 용기를 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한 큰 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는 고 이종윤 목사님 한 분의 비전과 헌신과 영적 서성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이 우리 서울교회 영광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을 찾았고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사람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교회 여럿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고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었고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베드로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선교적 비전을 가졌고 그 일의 선두에 바나바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홀로 이 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찾은 사람이 사울, 곧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교회 역사에서 비교 불가능에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교회사와 세계사의 지형을 바꿀 만큼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이 역사의 배경이 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의 역사가 오늘 19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의 대대적인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19절 이하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완전한 박멸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박해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을 흩어지게 하였고 교회는 자신들이 지키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일부는 구브로로 가고 일부는 구레네 아프리카로 가고 일부는 안디옥을 비롯한 특히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그들 모두가 박해를 피해 흩어진 거룩한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곧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의 대상을 과감하게 확장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다른 지방으로 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게 여겨지던 시기였는데 안디옥에 도착했던 성도들은 그 터부와 경계선을 과감히 넘어서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초기 역사는 이 교회 두 가지 특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특성은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이주했던 영적인 순례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복음 전파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설립자들의 시대부터 기독교의 세계와 세계 선교를 목표로 했던 아름다운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의 사역자로 파송하게 됐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24회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는 초대교회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4장 36절 37절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했습니다. 부부로 태생의 레위 지파 출신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밭을 팔아 헌금했던 첫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명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로 이름을 개칭해 준 것을 보면 평소 그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온유하고 친절한 성품의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가 안디옥의 사역을 시작하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선한 결과를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그가 돌연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앞뒤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보냄을 받고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지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하지 못할 사도들의 배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사역의 성과도 놀라워서 시작하자마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좋은 부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역의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데 그는 일을 멈추고 다소로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스스로 임기가 만료된 사람도 아니요, 누가 배척하는 것도 아니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가 사람을 찾아 떠났겠습니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비전과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도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런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세계화라는 장단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적임자가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그 적임자로 사울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찾아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울을 불러오기 위한 삼고초려가 시작됐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 사울이 살게 된 것은 이곳이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렬한 박해자로 살던 그가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를 쉽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회개와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용납해 주기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유대인들의 사울에 대한 암살 모의가 진행되자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에서 탈출시켜 고향 다소로 보내 거기에서 안전한 삶을 살게 조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고향에서의 은둔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그는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업이었던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박해자로 살았던 지난 세월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일에 전념하는 성찰과 회개와 수행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은둔의 사람 사울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자기가 많이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니 자기 시종처럼 움직여줄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열팍한 생각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는 잘 준비된 최적임자로 그를 파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다음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먼저는 사울이 회심의 경험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바리새파에 속한 강경한 학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인 전도자로 변신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그의 회심 경험이 매우 분명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한 가지가 회심 경험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대를 이어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교회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회심 경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되려는 사람에게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귀로 듣기는 많이 했는데 본인이 친히 경험한 거룩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의 생동감과 고난을 이겨낸 능력과 헌신의 열정에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명백한 회심 체험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신앙이었습니다. 둘째 장점은 그의 풍부한 학문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입증해내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학문적인 능력을 항상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학자적 능력이 뛰어나면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기 쉽고 신앙적 열정이 너무 넘쳐나면 합리성과 논리성이 결핍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합일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문화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역사와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언어 능력이 있어서 어느 지방에 가더라도 전도하는 일에 소통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세계의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 계획했던 안디옥 교회로서는 최적의 지도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과의 과거 인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매우 적절하고 충분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다소로 본인이 갑니다. 사울은 그에게 제자와 같고 사울에게 바나바는 스승이며 은인이었고 유일한 후견자였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심부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서 불러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가서 그를 만나 설득합니다. 삼고초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것이 영적 지도자를 모시는 도리라 생각했고 청빙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길리기와 다소로 가는 길은 험악합니다. 직선거리로 240km나 됩니다. 그 사이 해발 2000m가 넘는 아마노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험준하기로 소문난 고대 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길을 걸어 다소로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하여 사역일선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바나바의 겸손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에 사울이 감동받고 그를 따라 안디옥으로 오면서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매우 적합한 한 사람을 찾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적임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어디인가 있다고 믿고 기도하며 찾을 때 사울과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만남의 결과를 2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요약하면 소수의 피난민 공동체가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들에 대한 친절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 역사상 첫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들의 헌신은 세계 종교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신교 종교 시대에서 유일신 종교 시대로 헬레니즘 문명 시대에서 헤브라이즘 문명 시대로 정죄와 위협의 종교에서 구원 권총의 복음의 시대로 인본주의 역사를 신본주의 시대로 더 나아가면 차별과 억압과 공포의 세계를 평화와 평등의 세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심 축이 움직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되는 일이 중요하고 이 한 사람 찾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끼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 24년은 우리 서울교회에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해 나가야 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이 목사로서 제 삶의 마지막 책임으로 알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우리 교회 당회가 생각한 위임 목사 청명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의 공약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겠으나 집약하면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를 모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성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모시는 겸손하고도 존경심 어린 마음 자세로 진행해 나가려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목사님들께도 겸손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한국교회 목사 청빙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듯 광고를 하고 장로나 재직들이 심사위원처럼 군림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의도 하고 만나 뵙고 교제하는 등의 필요한 모든 절차는 거치겠지만 그 과정에 겸손하고 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영적 지도자를 찾는 바다마의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채용의 형식이 아닌 진정한 청빙의 절차로 진행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인의 사전 협의나 압력 그리고 개인적인 청탁과 추천을 단호하게 거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것이며 매 중요한 결정적인 과정마다 철저하게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성도 여러분들의 의사를 따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 속한 지경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50세 내의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 당회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잘 초빙된 지도자가 교회와 세계 역사를 바꾼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일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전체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학습했습니다. 그런 파행이 우리와 자녀들의 신앙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는지도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들로 마음이 상하면 이 큰일이 제대로 진행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소한 일들은 다 뒤로하고 사랑과 이해와 협력으로 한마음 되어 주셔서 마귀가 이 거룩한 사역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깊이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당회는 이 일을 위해서 매주 정기 기도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하신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 개인 개인의 신앙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회가 본래적인 사역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깊이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한마음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마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듯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어디 은둔해 두신 하나님의 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협력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